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직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리스용 외무상과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공세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특사 파견 등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석방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외교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곧 뉴욕을 방문하는데 무슨 일로 미국에 오는 겁니까?
이달 말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정기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예.
이 유엔 총회에는 회원국으로 있는 각국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이 참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죠. 각국의 외교 정책 기조 그리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고요. 당연히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해왔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이번에 북한으로서는 15년 만에 외무상이 직접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북한 측은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조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 유엔에서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년 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참 뭐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미국 당국자와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북한 외무상은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일 당국자와 접촉을 하려면 최소 뭐 장관급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나서야 되는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금 뭐 그 일정에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실상 만나기가 힘든 거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 관계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북한 관계는 아직 그 핵 문제 또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아직도 상당한 그 긴장이 고조된 상태고요. 또 그 억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썩 또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수용 외무상이 뭐 뉴욕에는 올 것 같고요. 또 와서 뭐 언론이나 또 민간인 무슨 전문가 이런 그 민간 접촉은 있을지 몰라도 그 미국 당국자와의 그 접촉이나 회견은 일단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리수용 뭐 일단 상당히 고령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외교에 능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런 그 자격 때문에 미국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뭔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치권과 비밀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이런 관측을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별도로요. 북한의 고참 외교관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을 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주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유럽 순방에 나섰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북한 외교와 관련해서는 그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를 빼놓을 수 없죠. 오랫동안 외무성에서 일을 하면서 외무부의 그 제1부상으로 외무성을 떠났지만 지금은 더 높은 직책에서 사실상 북한의 외교 실무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
북한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위직을 여러 맡고 있죠. 내각 부총리로 있고요. 또 정치국의 위원입니다. 또 당 중앙위원이기도 하고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강석주 내각 부총리 국제 담당 비서는 특히 지난 1994년에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던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와 관련한 기본 합의 당시에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 그 차관보 수석 대표로 나섰었고요. 이 북한에서 나선 인물이 바로 강석주 당시 외무성 부상입니다. 양측 간의 그 핵 협상 기본 합의를 타결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강석주 이전 그 일부상 현재 노동당 국제비서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해외 순방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나서는 유럽 순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야말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행보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강석주의 유럽 방문, 미국 정부 당국자의 극비 평양 방문설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달 하순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유엔 총회 참석 이런 행보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또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말이죠. 북한의 유 외무상과 강석주 비서가 외국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임 외상과 또 강석주 당 국제비서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북한의 행태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절박한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외교장관의 말 들어보셨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알고 있는 만큼 외교적 고립을 좀 탈피하면서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공세적 외교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으로 이해가 하고요. 한국 정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외교 당국자들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도 그 한국 당국자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북한이 한마디로 그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한 가지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집권한 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요. 지금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그 외국 정상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을 못 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그 미국과 유럽을 이렇게 그 외교 당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VOA가 최근에 그 워싱턴에 그 북한 전문가들하고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프랭크 자노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니 북한 정부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이런 외교적 행보가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사실 이 문제가요. 국무부 정례 브리핑 때도 이제 그 질문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강 비서가 이렇게 모처럼 유럽에 나서는데 혹시라도 미 당국자와 그 현지에서 만남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직후에 대변인이 직접 그 답을 하진 못했고요. 저희가 다시 질문을 넣었었는데 답변이 왔었죠.
그렇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이 북한 측의 그 외교 행보를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사실 북한 측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와서 뭔가 활발하게 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얘기한 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이 국무부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호전적 수사라든지 핵실험 위협 또는 그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등과 관련해서 여전히 입장을 바꾸고 있는 조짐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의 그 입장은 북한으로부터 최근에 이런 그 외교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신호를 잃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언론들은 이 유럽 순방에 나선 강석주 비서를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그 관측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무부 관계자는 강석주 노동당 비서를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들의 해외 순방 여기에 대해서 그 역할 분담을 통한 북한의 입장과 또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적 공세 혹은 외교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강석주와 리수용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유럽과 중동 또 동남아도 일전에 돌았으니까요. 그런 지역들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역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100%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그 선을 그었고요. 한국 정보 소식 등은 익명을 전제로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당국자가 그 미군 군용기를 타고 북한에 가서 그 미북 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당국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한국 언론들이 이것을 일제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양측 간에 뭔가 그 비공식으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과 시각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들 사이에서 취재 현장에서는 이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가 전문가들 분석도 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이 어쨌든 간에 그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실제 언론 보도대로 접촉을 했다면은 양측 사이에 몇 가지 현안이 있지 않느냐.
예.
그 우선적으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문제가 있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재 꽉 막힌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를 좀 한번 타진해보려고 평양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고요. 그렇지만 역시 최근에 그 북한 측의 반응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이 아직 석방과 관련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과 그 미국 양측의 기본적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예. 바로 이런 시점에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냈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냈던 시드니 사일러의 동선이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 비공식 접촉의 일원이었다라는 그런 뭐 추측도 있었고 물론 추측입니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부터 특히 국무부로 발령이 나서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육자회담 특사로 기용이 돼서 노동절 그 바로 다음 날이었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무부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공식 발표는 물론 없었습니다만 이 새 직책으로 옮기자마자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향을 제시를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육자회담 특사로서의 첫 대북 일성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시드니 사일러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에서 그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내다 이번 주부터 국무부에서 육자회담 특사를 맡은 인물인데요. 사일러 특사는 4일 워싱턴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대해서 설명을 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문제가 미북 관계에 큰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그 평양주대 스웨덴 대사관 외에 그 양국 간 그 비공식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통해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국무부가 말씀드린 대로 육자회담 특사 자리를 지금 14개월 만에 뭐 공석으로 놔뒀던 자리를 14개월 만에 다시 채웠기 때문에 혹시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앞서서 뉴욕 채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추측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일러 특사에 지금 발언 소개해 주신 발언만 놓고 보면 대북 입장은 이전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일러 특사가 그 4일 연설에서 밝힌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이전과 그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발표했죠. 외교 그리고 압박 그리고 또 하나는 억제입니다. 이 사일러 특사는요, 이 북한의 핵 계획 그리고 도발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수단 외교와 압박과 억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사일러 특사가 이날 연설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죠. 이 핵 문제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 또는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도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두고 앞으로 다뤄나가겠다 이런 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볼 때 그 외교, 압박, 억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나가겠다. 이 미국의 기본 대북 정책 기조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과거 미 정부가 내내 유지했던 대북 기조에 이제 또 인권을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칙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국무부 한반도 라인의 변화, 사일러가 6자회담 특사 자리를 옮겼고 뭐 아직 이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성김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부차관보로 오는 그런 구도가 짜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새 진용을 갖춘 대북 라인이 국무부의 대북 라인이 오바마 2기 행정부 나머지 절반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특사 파견과 같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석방 노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방송이 어떤 계기로 평양에 들어갔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평양에서 지난 30일하고 31일 이틀간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그 국제 프로 레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이나 미국 등 여러 외국에서 선수들이 참가해서 그 이틀간의 대회가 열렸고 북한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몰려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한 13,000명 정도가 그 관람을 했는데요.
네.
그 평양 당국은 이 행사에 외국 언론들 일부 제한적인 그런 언론사들이긴 하지만 그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CNN 방송도 포함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 CNN 방송이 그 예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북한 측의 갑작스런 그런 그 제안에 따라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세 명의 미국인들을 인터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북한에 지금 말씀대로 3명의 미국인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배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월 정확히 3일날 억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1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6.25 전쟁 이후에 따라서 최장기 억류 미국인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들 억류 미국인들 CNN 방송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케네스 배시를 포함한 그 미국인들이 현재 3명 억류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한가결 같은 목소리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 1일 날이죠. CNN 방송과 5분씩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인터뷰에서 그 상당한 통제를 가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범죄 혐의와 처우 그리고 미국 정부에 전할 말만 해라 이렇게 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 케네스 배 씨는 그 이번 인터뷰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특사를 보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방금 전해주신 그런 그 북한 측의 압박, CNN 기자에 대한 혹은 뭐 사전 합의, 물론 뭐 그 억류 미국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그런 그 압박 같은 것이 사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때문인지 억류 미국인 3명 모두 지금 미국 정부가 특사를 보내서 자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결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을 맞춘 듯이 말이죠. 미국 정부가 특사를 보내려는 시도는 뭐 이미 했었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번번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미 두 차례 그 로버트 킹 특사의 방북 계획이 사전에 북한 측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었죠. 아주 전격적으로 막바지에 그저 출발하기 직전에 그렇게 무산됐었는데요. 이 북한 측이 그 내세운 이유는 그렇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급기야 북한 측은 이제는 로버트 킹 특사에 대해서는 기피 인물로 해서 석방과 관련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도록 하는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현재 그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로버트 킹 특사 이외에 어떤 다른 인물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미 국무부,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국무부의 제인 사키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국무부는 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흥미로운 건 억류 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울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했었죠. 케네스 베시의 경우에는 뭐 이미 과거 인터뷰 때도 로버트 킹 특사 카드는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암시를 했었고, 그런 입장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베시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킹 특사가 북한이 아파하는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 거론하고 있는 점, 뭐 물론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고, 또 억류 미국인들의 그 말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되는 걸 보면 북한 당국이 킹 특사보다는 보다 그 고위 인사,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오바마 행정부가 뭐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부 대변인의 그 답변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로버트 킹 특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다른 대표 또는 특사의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인들의 귀국을 위해서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노력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를 북한이 초청한다면 언제든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대답을 해왔거든요.
킹 특사 카드만 아주 줄곧 내세웠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답변의 내용이 조금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 관측을 하는 대로 뭔가 다른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문제는 사실 미국 내에서 상당히 그 관심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귀에 있을 때마다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복지 그리고 안녕은 미국 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관심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부의 입장, 뭐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그 고위급 인사 그 방북 문제입니다.
예.
그 이 인터뷰가 상당히 통제됐고 북한 당국의 그 간섭 아래 했다는 것을 볼 때 그 고위급 인사 방북은 아마 그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북한 당국이 왜 그 고위급 인사를 방북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 여기자가 북한에 그 억류돼 있을 때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이들을 그 석방해서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평양 당국이 원하는 것은 전직 고위급 그 정치인이 평양에 가서 그 이들을 해서 그 북미 관계의 어떤 돌파구도 열고 뭐 이런 제재도 풀어보고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
실제로 지난번 사례를 보면은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무슨 핵정책이나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인도적 문제, 이런 석방 문제와 그 대북 정책 문제는 구별하는 게, 서로들 엄격히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뭐 말씀을 들어보면 일종의 사진 찍기용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봐도 이럴 때마다 고위 인사가 방북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인질이 돼버린 억류 미국인을 데리고 나온다는 게 사실 그 앞으로도 이런 수순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전례로도 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가장 애타는 사람들, 뭐 역시 가족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저희와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요.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배명희 씨가 그 케네스 비 씨의 어머니인데요.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내겠다라고 공식 통보했는데 선수단 언제 도착합니까?
예, 일단 인천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립니다.
한 2주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한은 축구, 체조, 유도 등 포함해서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을 보내기로 했고요. 또 임원들, 또 행정요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273명에 달합니다. 그 북한 측은 그래서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그 경기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6차례로 나눠서 대표단이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는 11일 선발대가 그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해 직항로편으로 항공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체육 교류라는 큰 틀에서는 뭐 바람직한 그런 움직임입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 누가 되는 거냐? 또 얼마나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례를 따라야 하는 건지 또 혹은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지 이런저런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자, 결국 한국 정부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에 대해 과거 남북 간 관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132만 달러를 그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앞서 273명이라고 북한 선수단 파견되는 북한 선수단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또 김영훈 북한 체육상이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후에 전해졌었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장관급 북한 고위 인사가 아주 오랜만에 2009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5년 만인가요?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김체육상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과연 대남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선수단 참가는 확정이 됐는데 북한 측 응원단 어떻게 됐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은 파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 측 응원단의 그 방문에 대해서 여전히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북한 측은 남북 간의 그 실무 접촉에서 이 응원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그 북한 측의 주장대로라면은 응원단의 규모라든지 또 응원단이 사용할 그 응원 기의 크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당시 응원단의 그 한국 방문을 둘러싼 그 양측의 실무 회의가 결렬로 끝나면서 응원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사실 공식 발표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북한이 응원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말하자면 확정된 사실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한국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막판 태도 변화는 없을지 아직 한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고요. 스포츠 관련 소식이 또 있죠.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다음 달 열리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단을 최초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결정이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이를 것 같긴 한데요. 저 최근 그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지난해 11월 북한이 그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회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번에 또 뭐 그 대표단도 파견하고 뭐 이런 것이 그 조짐이긴 한데요. 실질적인 우리가 이게 정책 변화를 보려면은 그 어떤 예산이나 기구 또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런 대외적인 몇 가지 조짐, 신호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만 제가 3년 전에 북한 취재를 갔을 때 그 평양시내 대중 목욕탕입니다. 창광원 앞을 지나가는데 그 현지 안내원이 거기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뭐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배려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양에서는 장애인 거주가 안 된다. 이런 또 따가운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뭐 인식이나 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더욱 일부러라도 외부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당시 그렇게 보였었는데요. 물론 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죠. 자 이렇게 스포츠 부문에서는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인 을지연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대남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한국 내에서 정부 당국자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북한이 을지 포커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난 후에는 뭔가 그 좀 입장을 좀 바꿔서 이 한국 측에 여러 가지 대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남 비난을 훈련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측은 사실 그 계속 가장 큰 관심사가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 한국 측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북한 측에 분명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접촉 제한 등을 통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측은 한국 측의 제안에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우리의 한국 정부의 제안이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좀 너희들이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현재까지는 계속 대남 비난을 계속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관측들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말자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앞서 한국이 지난달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고위급 접촉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그 판문점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 이렇게 제의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예.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해서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을 열어서 하루빨리 열어서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1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뭐 미사일을 쏜 겁니까?
예,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발표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지난 1일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최근에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또는 그 방사포 등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발사체를 잇따라서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에서는 벌써 꽤 오랜 일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병행을 한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군사력으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또 대화를 강조하고 이런 그 양면 그 전술을 동시에 펼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쪽으로는 아시안 게임에도 참석을 하면서 체육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전형적인 그 화전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 북한이 적극적인 외교 공세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